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울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내가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죄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오늘은 이 넷째 인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제가 중국 방문과 또 이번 집회와 총회를 통해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려버려가지고 오늘 이 6장을 공부하는 서론을 여러분이 아마 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서론을 좀 연구를 해야지만 이 내 인을 공부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바로 6장에 나오는 그 인의 서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5장을 좀 보면은 5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안팎으로 섰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7인으로 봉해진 이 책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당시에 이 어떤 유언장이나 또 그렇지 않고 어떤 그 특별한 거 그 자기 소유의 문서에는 7인으로 봉함을 해놓습니다. 이 옛날에는 두루마리 책이 아닙니까? 이 두루마리를 7띠로 이렇게 감아요. 7번이나 띠를 딱 감고는 그 7띠마다 봉함인을 딱딱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 봉함인을 뗄 수 있는 그 후사라든가 법적인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그 책을 뜯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에 봅시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이제 이 요한이 그런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보았는데 누가 이 책을 펴기에 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외칠 때에 합당한 자가 선뜻 나왔습니까? 예? 없었어요.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또 복은 할 자가 없어서 그만 요한이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주 울었어요. 아무도 이 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기에 요한은 아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계시 가운데 이 요한은 일곱 교회의 계시를 보는 가운데서 사단이 아주 무수한 핍박과 또한 유혹과 기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일곱 인을 친 책을 보았을 때에 요한은 직감적으로 이 봉함된 이 책 속에는 일곱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이 일곱 인으로 봉함된 이 책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어떤 사람이 없다고요? 그 인을 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요한은 얼마나 참 안타까웠는지 그만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이 없었는 것이 아니라 있었죠.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마라. 누가요? 예, 거기에 보니까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책과 그 인을 떼시리라. 예, 그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예, 있다고 말했어요. 장로 24장로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있는데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했으니? 이겼으니. 그래서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첫째 어떤 분이어야 한다고요? 예, 다윗의 뿌리라도 좋은데 첫째 어떤 경험이 있어야 합니까?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또 이 땅에 전쟁이 있는 것을 말했는데 반드시 어떤 자여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자, 죄를 이긴 자만이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긴 자. 그래서 그는 이 인을 떼기에 첫째 조건이 맞는 분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긴 자가 첫째는 이 책을 뜯어볼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9절에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죽임을 당하자. 그 다음에는요? 예,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람을 구속하신 자만이 무엇을 뗄 수가 있다고요? 아, 그 봉해진 인을 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을 사서 구속하신 분. 그래서 바로 이 봉함된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은 피를 흘리시고 인류를 위하여 구속주가 되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구속이란 말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 레위기서에서 처음 나온 말인데 뭐냐면은 기업 물을 짜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말이 뭐죠?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별로 가족별로 무엇을 나누어 줬습니까?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은 영원히 팔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땅을 불가피하게 자기가 경작을 하지 못하고 그 경작권을 팔아야 할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면 신년이 되어야만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때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그 사람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기업 물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누구의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까? 에? 나오미. 룻의 그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은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은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구속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는 리디머라고 말하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저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그 땅을 물려주는 사람을 갖다가 구속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네? 아닙니다. 뭡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첫, 예, 혈족이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팔아버린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족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요. 예. 그 다음에 혈족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가 부자여야 합니다.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게 될 때에 그는 원한다면 자기 형제의 땅을 도로 사서 그 형제에게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 혈족은 땅을 팔아버린 사람의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혈족이 되시기 위하여 뭐가 되셨습니까? 네? 혈족이 되시기 위하여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범사의 누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와 같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지구를 다시 되돌려주기 위하여 그는 우리 인간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돌려주시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는데 무엇이 돈이 어떤 돈이 필요했습니까? 금이 필요했습니까? 은이 필요했습니까? 이 땅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삭슨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이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속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수가 있었어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땅을 물려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인생의 가지셨던 그 모든 조건을 취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혈족이 되셨고 그는 또한 아주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뭐요? 예,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같더라.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일곱 뿔과 예수님에게 일곱 뿔이 있었습니까? 네? 일곱 눈이 있었으니 이 눈은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에게는 일곱 뿔이 있다. 여러분 이 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완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와 같은 놀라운 권세를 통하여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분이야말로 이 인을 떼기에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 분이 바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셨다. 자, 우리 7절 볼까요? 어린 양이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먹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니라 일곱 인으로 봉해진 이 책을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지금 요한은 계시 중에 있는 요한은 흥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 책 속에 그 인으로 봉해진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매우 궁금하고 매우 흥미진진한 자세로 지금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6장 1절에 요한이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이제 이 어린 양이 일곱 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 책에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 말입니다. 네 생물 중에 인을 떼려갔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어떤 소리로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라 하기로. 여러분, 요한이 그 인을 떼려가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동안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큰 아주 지진과 같은 큰 음성으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올라갔습니까? 오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2절 내가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니. 여러분이요, 요한이 그 인을 뗄 때마다 생물들이 큰 소리로 오라고 말을 했고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은 그 장면을 매우 주의 깊게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유의 깊게 보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요한은 사실은 이 장면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이 장면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장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리처럼 오라 이 장면을 보라고 말한 그 생물은 요한에게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봐야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그냥 뭐 중요하지 않으면 인으로 틀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 천하만민 중에 아무도 이 인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인을 중요하게 처진 것은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이 인을 떼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별로 뭐 중요한 거 마음이 듭니까 이거?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첫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왔습니까? 흰말이 그 속에서 나왔어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첫째 인을 뗄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일곱인의 내용은요, 일곱인의 내용은 14만 4천인의 인을 받을 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곱 인을 공부해보면 우리가 여섯째 인을 따 여섯째 인까지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계시록 7장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은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인과 14만 4천인들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인을 받게 되며 인을 받게 되는 자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일곱 인의 계시입니다. 첫째 인은 첫째 인과 여섯째가 공개된 다음에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그 사업을 막간으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째 마지막 인을 뗐어요. 그러므로 바로 이 일곱 인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14만 4천인들의 인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4만 4천인의 인침은 일곱 인의 비밀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가 이 땅에 탄생된다면 자신의 운명이 끝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나타나면? 구속의 열매가 나타나면 사단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율법 전쟁에 하늘에 있었던 전쟁과 이 땅에 있었던 전쟁과 마지막으로 일어날 전쟁은 율법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증거와 또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단은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증거만 나타나면 하나님의 율법을 넉넉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증거만 나타나면 사단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 일곱 인 중에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에 인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나 인을 뗄 수가 없는 비밀이에요. 누구만이? 이긴 자만이 뗄 수가 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이기신 분이요 사단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의 비밀을 공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14만 4천 인이 탄생될 때 사단의 운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까? 이 비밀이 일곱 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속사업을 교회를 통하여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까? 이 사업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뭐 지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신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신 이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 비밀을 일곱 인 가운데 공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이 펼쳐질 때 말다 교회의 상태와 사단의 역사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합시다.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흰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탄자가 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활을 잘 쏘는 사람은 말을 타고 하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유명한 그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은 아, 그 손살같이 달리는 그 말 위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명중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갔는데마다 이기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9장 11절로 조금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 백마를 타신 분이 누구였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인을 펼치니까 거기에서 백마리 나왔는데, 그 백마는 나가서 이기고 이기더라. 그렇게 했어요. 바로 여기에 나오신 이 표상적으로 나오신 이분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교회의 기초돌이 되시고, 또 그 다음에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글자 그대로 이기고 또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백마를 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는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른비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나갈 때에 그의 경험들이 뭡니까?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불과 30년도 채 되기 전에 온 세상의 복음을 완전히 전파해버리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올린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백마를 탄 교회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몇 년 정도 되느냐 하면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기 동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단은 말이다,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왜? 유대인들이 왜 미워했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가장 무서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당시에 로마 다니엘서에 어떤 짐승으로 나타났습니까? 아주 괴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먹고 부수고 밟고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자행했던 로마가 일어나서, 로마가 나중에 유대나라를 완전히 뭐 해버렸습니까? 정복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불태워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쳐놓이지 않도록 완전한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어요.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성경은 불타 없었지만, 이 백마를 타신 분은 이기고 또 이겼다는 거예요. 왜 이겼는가? 여러분, 비록 로마가 유대 땅덩어리는 정복했지만 복음은요 로마를 정복해버렸습니다.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어요.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을, 복음을 섬기는 백성들로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나중에는 비록 배교했지만 첫 번째 초대 당시에는 로마는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정복해버린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무서운 핍박과 유혹을 했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을 막지 못하고 이 복음은 가는 곳마다 승리 승리 승리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해버린 이 역사가 바로 백마를 탄 첫 번째 인속에 들어있는 역사입니다. 예? 백마를 타신 분이 승리하신 것,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많은 오류자들이 일어나서 자칭 그리스도요, 자칭 많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백마를 타신 분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활, 말씀의 활, 화살이 그 모든 오류들을 여지없이 다 폭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오류들이 있었고 거짓 성령 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확한 말씀의 화살에 의하여 그 모든 오류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고 전혀 힘을 쓰지 못한 시대가 바로 예배소 교회 시대의 초대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바로 표상을 첫 번째인의 흰말을 타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합시다. 3절,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또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아, 무례와 같은 소리로 또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시대는 바로 이 AD 100년에서부터 313년까지 이 지상의 교회에 나타났던 역사를 표상하는 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 버렸을 때에 사단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아주 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그냥 충만하게 만들어버렸을 때에 사단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닥치는 대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에서 나타나는 상징입니다. 뭐를 가졌더라 두째 말이? 뭐를 가졌더라? 4절 끝에 보니까 큰 뭐를요? 칼을 가졌더라. 이 둘째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뭐 이거는 무차별하게 죽이는 사단의 무서운 핍박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잔악한 사단의 핍박, 이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공포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저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핍박 속에서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동굴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암담한 세월을 살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 뭐를 제하여 버렸다 그랬습니까? 화평을,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누구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물론 사단의 허락을 받았지만 하나님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길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핍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가 나타가 나고 난 다음에 핍박이 있지 진리도 없는데 핍박부터 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온 세상의 공포 분위기로 변하고 그 다음에 죽이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의 조건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변호, 재판관의 변호사의 변호도 받아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공포시대. 이교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을 말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뭐를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무엇이요?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몇 대입니까? 석대로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했지 말라 하는 그런 기별이 왔습니다. 이 세째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왔어요. 자, 육체인을 뗐을 때 흰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복음의 순결을 의미했다면 셋째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까? 응? 이 셋째인을 뗄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은 완전히 없어져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깜깜한 종교 암흑시대를 말한다. 깜깜한 종교 암흑시대 검은 말이 나왔다. 근데 그 손에 뭐가 들렸더라고요? 저울. 여러분 저울은 뭐 하는데 사용합니까? 무엇을 달 때 사용하지요. 자, 벨살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쾌락을 즐길 때에 메네메네 대게를 우발하신 뜻이 뭐지요? 달아보니 뭐 되겠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로마 교회가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완전히 실격을 당하고 이제는 복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종교 암흑시대로 돌아가버린 바로 법왕 로마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완전히 버림받은 교회,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대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석대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대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 임금입니다. 노동 임금인데 이때 그 노동 임금이 어떠냐면은 한 사람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을 때 밀을 얼마나 살 수 있냐면 8대 내지 16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대나리온에 밀 한 대라는 말은 어떤 현상입니까? 뭐가 귀하다는 말입니까? 곡식 사기가 매우, 양식 사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대나리온의 밀속대라 그러는데 밀은 보리보다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한 대나리온의 품삯은 보리는 최소한도 32대 이상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루 일하면 보리는 32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대나리온은 몇 대를 삽니까? 석대를 삽니다. 그러면 양식이 귀한 겁니까? 흔한 겁니까? 이 시대에 사단이 점령해버린 이 법왕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매우 귀했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 많이 봤죠? 예? 성경은 누구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믿는 자마다 다 봤습니까? 신부들 이외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고 간혹 성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숨어서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것이 들키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시대, 한 대나리온에 겨우 밀 한 대를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감람류와 포도주만은 했지 말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구속함을 받은 남은 백성들을 남겨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그 남은 무리가 없었더라면 복음은 전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암흑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보호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지금도 알프스의 저 동굴 속에는 바로 이 감람류와 포도주로 상징되었던 남은 무리들의 거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어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형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거는 어느 시대일까요? 이것은 법왕권이 완전히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이 천주교회의 교리를 배반하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이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핍박을 의미합니다. 청황색 말을 탔는데 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해골바가지가 타고 있었어요. 사망이라 죽음이라. 천주교회를 반대하는 자는 곧 뭐란 말입니까? 천주교회를 반대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주교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역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탄자가 바로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짐승으로 죽이더라. 그 짐승,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 뭡니까? 네? 땅의 짐승이 뭐예요? 자, 우리 땅의 모든 왕들도 짐승으로 나타냈고 로마 캐토릭도 짐승으로 나타냈습니다.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죽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38년 동고트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권세를 받아 1517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의 역사를 바로 이 넷째 인이 깨어지는 그 역사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청황색이라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면은 여러분 아주 그 무서움에 질려버렸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파랗게 질리죠. 그 색깔을 갖다 청황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회가 지상을 통치하는 시대는 바로 참으로 완전 질려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과 공포에 떠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첫째는 검과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는요 흉년과 사망이라 그랬는데 이 천주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에 목을 베어서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온갖 사형 방법을 여기에 상징으로 이야기했는데 굶겨 죽이고 무죄한 그리스도인들을 짐승들에게 던져 죽이는 이런 아주 온갖 방법의 사형 방법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비판할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천주교회가 통치했던 그 땅덩어리는 오늘날 이 지구의 땅덩어리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아시아는 뭐 천주교회 속박 받았습니까? 우리 한국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땅 4분의 1입니다. 유럽의 그 열나라들. 그것은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도 핍박받지 않았고 아프리카 대륙도 관계가 없었고 아시아 대륙도 관계 어디만 관계 있었습니까? 유럽만 관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4분의 1이 그의 권세 속에서 큰 권력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땅은 4분의 1이지만 그것은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면 약 7천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넷째 인까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첫째 무슨 말이었습니까? 흰 말. 두 번째는요? 붉은 말. 그 다음에는요? 검은 말. 그 다음? 성원. 여러분 이 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말들은 지금도 이 지구상을 누비고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가는 곳마다 이기고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마다 무슨 말이 따라갈까요? 붉은 말이 따라가고 검은 말이 따라가고 청황색 말이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복음이 나타날 때에 즉시로 붉은 말이 여러분을 덮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흰 말의 뒤를 따른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승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면 붉은 말은 다가올 것이고 검은 말은 다가올 것이고 청황색 말은 우리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흰 말을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어느 말 뒤를 따라다니시겠습니까? 흰 말을 따라다닌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승리를 우리는 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면류관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면류관은 어떤 자만이 받았습니까? 이긴 자만이 받았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손에 활이 쥐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를 능수에도 맞출 수 있는 그리스도의 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정확하게 오류를 끄집어낸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옳은가를 정확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흰말을 타신 그분의 뒤만 따라간다면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전심을 우리 그리스도에게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오류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분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거짓과 오류를 끄집어내시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오류의 길로 빠져들어갑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심으로 주님께 맡기지 않냐고 그분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에 면류관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나아가서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화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맞출 때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은 통증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분에게 굴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적할 때에 여러분은 당황하고 아픔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의 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꽂힐 때마다 우리는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증은 우리를 고치기 위하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통증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소록도에 있는 한 나병 환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어떤 병이든지 통증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은 불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간증을 제가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적할 때에 여러분의 통증을 느낄 수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흰말을 타신 분의 그 말씀의 화살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마음의 통증을 느낄 때에 뒤돌아서지 마시고 끝끝내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넉넉히 14만 4천인의 인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바로 일곱 인 중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 모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 인생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아들의 고귀한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구속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속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와 신성의 아름다움을 다 버리시고 이 땅의 인성으로 오소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들을 오늘 저희들이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인물을 놀라운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이 일곱 인의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이야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압니다. 주님이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의 인내와 우리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신념을 일깨워 주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이 땅에 6천년간에 있어 왔던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거의 막을 내리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참으로 구속받을 이 땅에 아버지의 구속의 열매들이 이제 익어져가는 이 시절에 오 주님이여 이 자리에 무릎을 꿇은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다름이 아닌 저와 또한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논하게 됨이 없이 우리 모두 다 13만 4천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의 산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나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온전히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승리를 의탁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놀라운 승리자의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할 때에 주님이여 우리를 참으로 이와 같은 모든 미혹에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애가 맞도록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바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여세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맹함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